Tu vois,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름은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고난의 종 메시아를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대로부터 사순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말입니다. 40일 기간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3월 31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한 끼씩을 먹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오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사야 5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종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40여 년 전부터 유다 남쪽에서 예언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아름다운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사야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고 이사야 53장을 쭉 읽으시고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이라고 예수님 직접 증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 히브리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영어로 말하면 The Anointed One, 감람유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는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권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주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난의 종 메시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모든 영광 하늘에 두고 오셨기에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줄기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 영원한 유황불의 저주만이 기다리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지자의 이 애절한 소리를 누가 깨달아 알았던가. 이는 여호와의 지극한 사랑이라. 그 아들을 대신 상하게 하사 우리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받으셨으니 그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가득하고 그는 영원히 살아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리로다. 고난의 종 메시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첫째로 이 메시아는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멸시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특히 남자들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남에게 멸시당하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멸시당하는, 천대받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로 이 땅 위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멸시를 당한다고 하는 이 멸시를 당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바자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을 수동형, 피동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영광받아야 하실 분, 높임을 받아야 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멸시당하도록, 천대를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당한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바자라고 하는 말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초기 오셨을 때 우리의 전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초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남동생만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의 표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은 저 북쪽 갈릴리는 시골 사람들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요, 천대받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이와 같이 멸시받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누가 그렇게 보내셨느냐? 그것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보았을 텐데 6.25 사변이 끝나고 정전이 끝나고 난 다음 미국의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큰 거리마다 웰컴 아이크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대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올 때도 온 국민이 그를 환영하고 그를 찬양을 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낮은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이 살과 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도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태중인 마리아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서 높임을 받을 만한 것이 없이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요하시다는 말은 하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감히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습니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내 남동생과 여동생을 다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도 동네 나가 품팔이도 하셨을 테고 남에게 업수의 여김도 받으셨을 테고 남에게 동정도 받으셨던 그 가난을 왜 예수님이 취하셨느냐? 너희를 위하여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셔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돈을 만부를 가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왜냐하면 통화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만부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가진 만부를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부를 남에게 줄 때에 내가 적어지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자기가 가난해지셨느냐? 자기가 가지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처럼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 다 놓으시고 자기 자신이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는 바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처럼 멸시받는 가난한 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제한이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되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4절로 9절에서 이 메시아는 이렇게 낮은 자로 오셔서 그 목적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으셨다. 괴사라는 말이 저도 생소한 말입니다마는 이 괴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속임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 보면은 레마 미르마라고 하는 이 말은 속임, 거짓.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에는 속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인간들도 자기가 자기를 자부심을 가지려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게 굉장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큰 욕이 You are a liar, 너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욕 중의 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죄악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입에 한마디라도 거짓이 없으셨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원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놓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도 보면은 주로 주어가 먼저 오지 아니하는데 이 대목에 가서는 바 야외 히프기야 보라고 말했는데 영어에는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등에다가 갖다 놓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물론 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세상 죄를 모두 모아서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공간에 가득 찬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다 큰 주머니에 싸서 그 죄를 예수님의 등에다가 하나님이 놓아주셨다, 담당시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등에다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대신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어에는 By his wounds we are healed.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다 두었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우리가 회복되었다. 여기에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도 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은 병을 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만약에 옷이 찢어졌을 때에 기워서 꿰맨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문이 부서졌을 때 목수가 그 문을 깨끗하게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말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찢어졌던 것을 꿰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서졌던 것을 회복시키지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정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도 우리 북경에서입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25명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망명을 요청했다는 말 듣지 않았습니까? 대사관 안에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망명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사탄이나 무슨 권세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런 욕을 당하실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욕을 당하고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메시아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름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케넷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 이 구절을 영어로 쉬운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The Living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10절을 이렇게 그는 번역을 했습니다. But it was the Lord's good plan to bruise him and fill him with grief. However, when his soul has been made an offering for sin, then he shall have a multitude of children.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인간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게 되면 결국 예수님은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죽으시지만은 부활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상하게 될 것을 가장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복도에서도 조금 전에 네 달 난 아이를 봤습니다만은 요즘은 왜 그런지 갓난 아기가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보니까 이상해요. 아기를 가지신 분들, 아기가 열이 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 아버지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병을 내가 가졌으면,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에게 쏟아내리면 모든 인간들이 멸망을 당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낫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즉 자기 아들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는 걸 참아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이 우리 대신 고난당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사. 여기 우리말은 그냥 원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의 하페츠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강렬하게 소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delight 혹은 have pleasure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고난당하고 자기 아들이 상하는 것을 참으로 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인간들을 참아 하나님께서 벌하는 대신에 자기 아들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원하셨다. 그런데도 이 사랑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을 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시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아니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은 여기에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날은 길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그 날은 길 것이요라는 말, 히브리 말에 있는 말을 보면은 누가 제3의 사람이 그 사람의 날수를 길게 연장시켜서 영원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날은 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시고 그를 영원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날은 길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케넷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He shall live again, 그는 부활할 것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한 말이 바로 그 메시아는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멸시받는 종으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는 종으로, 그렇지만은 그는 부활하게 되고 그를 믿는 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잠족 50만을 우리가 입양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고난받을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주님을 깨닫고 이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